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와 관련해 중국이 병력을 홍콩과의 경계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 동부 뉴저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홍콩의 상황이 어렵지만 중국을 포함한 모두와 자유를 위해 다치거나 죽지 않고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반정부 시위대 점거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던 홍콩 국제공항이 13일까지 이틀째 파행 운영되고 있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미 상원의 공화당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중국의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홍콩의 정치적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연기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2일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올해 12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비디오 게임기, 장난감, 신발과 의류 등의 품목이 포함됩니다. 뉴욕 대표부는 이 같은 결정이 미국민의 건강과 국가 안보,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어떤 다른 요소들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 3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10%까지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발표되자 뉴욕 증시는 장중 4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게 미국 농산물 구입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13일 미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워싱턴발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대두와 밀 등 구체적 품목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은 무역 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일 무역 협상과는 별도로 농산품 구입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또 일본에게 쇠고기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농산물 구입을 촉구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중단을 보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원래 중국은 미국에서 매년 241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수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하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은 13일 전화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미사일을 유치할지 여부는 해당 국가 지도자의 주권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톰슨 차관은 미사일 배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결정을 동맹국들과 논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일 사거리 500에서 5,500km 지상 발사 미사일을 금지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공식 파기했습니다. 미국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 정부도 조약 종료를 확인했습니다. 이란 관계자는 영국이 억류한 이란 유조선이 곧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항만해양기구의 잘릴 에슬라미 차장은 13일 영국이 억류한 이란의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란 관영매체 IRNA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문서를 교환한 뒤 곧 유조선이 풀려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국은 지난 7월 4일 유럽연합 제재를 위반해 시리아로 석유를 밀반입한 혐의로 이란 유조선을 영국령인 지브롤터 연안에서 붙잡았습니다. 이란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같은 달 영국 유조선을 억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13일 로이터 통신에 그레이스 1호에 대한 조사는 지브롤터 당국의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보다 앞선 핵추진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에서 발생한 미사일 폭발에서 미국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며 우리는 그와 유사한 더 진정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카이폴의 폭발로 많은 사람들이 주변 공기를 우려하고 있다며 좋은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앞서 지난 8일 아르한겔스크주 세브로드빈스크시 인근 군실험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요즘 카페에 가보면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종이 빨대를 사용하거나 아예 빨대를 이용하지 않는 곳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매일 플라스틱 빨대가 10억 개 정도 버려지면서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전면 금지 결정을 내렸죠. 그 대안으로 세계 곳곳에선 각종 친환경 소재 빨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밀집으로 친환경 빨대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밀대를 가위로 적당히 잘라주기만 하면 100% 수제 친환경 빨대가 탄생합니다. 호밀대는 열에 강하고요. 세척도 할 수 있어서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갈대와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제품들도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유럽 슈퍼마켓에서는 식품의 개별 포장을 없애기 위해 채소나 과일 표면에 바코드를 새기는 플라스틱 프리 실험이 한창입니다. 스웨덴에선 채소의 표면에 스티커 형태의 가격표를 붙이는 대신 레이저로 상품 정보를 새기는 라벨링 프리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상품의 겉에 빛을 투영해 농산물 표면 색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정보를 새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종이와 잉크, 접착제, 플라스틱 필름을 아낄 수 있고요. 바코드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비닐 포장을 한 번 더 하거나 박스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 비닐랩 대신 밀랍랩을 사용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8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구름 끼다가 북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6도에서 33도, 신의주 25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5도에서 34도, 함흥 23도에서 29도, 청진 지역은 21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달이 커다란 피자처럼 당신을 매료시킬 때,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노래하는 딘 마틴의 That's Amor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hearts who play tippy tippy tay tippy tippy tay like a guitar and when the stars make you drool just like a pastifa's wool at some ore. When you dance down the street with a cloud at your feet, you're in love. When you walk in a dream, but you know you're not dreaming, signore. Excuse me, but you see, back in old Napoli, that's amore.
When the world seems to shine like you've had too much wine, that's amore.
That's amore.
Bells will ring,
ding-a-ling-a-ling,
ting-a-ling-a-ling,
and you'll sing Vita Bella.
Vita Bella, Vita Bella, hearts will play,
tippy-tippy-tay, tippy-tippy-tay,
like a gay tarantella.
Lucky fella.
Like pasta, fuzzle,
that's amore.
That's amore.
When you dance down the street with the cloud at your feet, you're in love. When you walk in a dream, but you know you're not dreaming, signore. Excuse me, but you see, back in old Napoli, that's amore,
amore,
that's amor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홍콩 시위대가 공항으로 또다시 집결하면서 홍콩 국제공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미사일 엔진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홍역 발병 건수가 작년에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공항으로 또다시 몰려들었군요.
예, 범죄인 인도법안,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13일 공항으로 또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시위대는 이날 낮 잠시 해산하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공항으로 집결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이 또다시 마비됐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위대가 공항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공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일에는 시위대 규모가 5천여 명에 달하면서 한때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시위대가 몰려가 13일 오전 잠시 재개됐지만 반나절 만에 시위대가 다시 공항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수백 명의 홍콩 시민들은 시위대의 상징인 검은 옷을 입고 홍콩 국제공항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은 이용객이 많기로 유명한 공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홍콩은 아시아의 진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홍콩 국제공항은 지난해 약 7,470만 명이 이용했는데요. 이는 하루 평균 약 20만 5천 명이 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루 평균 1,100여 편의 항공기가 운항하는데요. 이번 시위로 적어도 3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CNN은 홍콩 국제공항의 국내 총생산 기여도가 네, 국내 기여도가 5%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가 왜 홍콩의 관문인 공항에서 시위를 벌이는 걸까요?
예, 시위대는 전 세계를 상대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실태를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곳이 공항이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시위가 계속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일반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은 홍콩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고 관광산업 위주의 홍콩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콩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네, 홍콩 시민들이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당초 시위가 촉발된 건 홍콩 당국이 추진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때문이었습니다. 친중국 성향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끄는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는 나라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요. 홍콩 입법회가 지난 6월 이 개정안에 심의하려고 하자 1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입법회 건물을 에워싸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요. 결국 홍콩 당국은 이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시위대는 목표인 법안 저지에는 성공했지만 홍콩의 민주화, 캐리람 행정장관 퇴진,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하면 11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현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를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시위대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그간 몇 차례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의 진압 행위를 옹호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해왔고요. 시위대를 폭도라고 언급해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표현을 단순히 인용한 것이라며 나중에는 발을 또 빼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홍콩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중국 국무원의 홍콩 마카오 판공실은 공항 점거는 테러 행위라면서 폭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 웨이보에는 홍콩과 마주하고 있는 선전시 일대에 무장병력을 실은 장갑차가 집결해 있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중국 국방부는 홍콩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인민해방군을 배치할 수도 있다며 무력 개입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국을 방문 중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지난 1984년 영국과 중국이 맺은 협정을 이행하는 것이 중국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중국은 당시 홍콩 반환협정을 체결하면서 향후 50년간 기존의 사회 경제적 체제를 인정하는 일국 양제, 즉 한나라 두 체제 원칙을 지키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몇 년 중국의 개입이 무척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고조돼 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미국이 홍콩 시위를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홍콩과 인연이 깊은 영국은 일치감치 현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달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일국양제를 규정한 홍콩 반환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정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홍콩 사람들을 신중하고 정중하게 다룰 걸 촉구한다고 말했는데요. 캐나다 정상이 홍콩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미사일 엔진 폭발 사건으로 방사능이 유출됐다고 확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처음으로 러시아 북부 아렌게스크주 군사훈련장에서 지난주 발생한 신형 미사일 엔진 폭발 사고로 방사능 수준이 최대 16배 증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13일 기상환경감시청의 자료를 인용해 전했는데요. 러시아 연방정보기관이 미사일 엔진 폭발 사고에 따른 방사준 수준 증가를 확인하는 건 처음입니다.
러시아 기상환경감시청의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죠.
예, 보고서에 따르면 아렌게스크주 제레로드빈스크 지역의 방사능 감시센터 8곳 가운데 6곳에서 감마선이 평소의 4배에서 16배까지 증대된 것이 포착됐습니다. 보고서는 6개 센터의 방사능 수준이 사고 당일인 8일 낮 12시 30분경 시간당 1.78 마이크로시버트까지 올라갔다가 오후 2시 30분경에는 시간당 0.13 마이크로시버트로 내려와 서서히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방사능 수준이 20배 가까이 올라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방부는 방사능 수준이 평소와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러시아 국방부는 사고 직후에 대기 중으로 유출된 유해 화학 물질은 없고 방사능 수준도 정상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기상환경감시청의 발표가 나오면서 이 러시아 국방부가 앞서 방사능 물질 유출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게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이 주관한 미사일 엔진 시험에서였죠.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원자력공사인 로사톰은 지난 10일 동해원서 동력원에 정착한 미사일 엔진 시험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공개한 건데요. 로사톰은 처음에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이후 엔진이 불길에 휩싸이고 곧이어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까?
예,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는데요. 사망자들은 러시아 실험물리연구소 소속 과학자들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12일 이들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부여하고 이틀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신형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인 SSC-X9 스카이폴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미 정보 당국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SSC-X9 스카이폴은 미국이 1987년 예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의 위반 사례로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지구촌 곳곳에서 홍역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 상반기 홍역 발병 예비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82개국에서 36만 4천여 건에 달하는 홍역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1개국에서 12만 9천여 건의 홍역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고요.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홍역이 특히 많이 발생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예, 홍역 발병이 가장 많이 보고된 나라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와 우크라이나가 뒤를 이었고요. 이외 앙골라와 카메룬, 차드,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지에서도 홍역이 많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역이 많이 발생한 나라들을 보니까 대부분 정말 아프리카 나라들이네요.
맞습니다. 아프리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홍역 발병 증가율이 900%에 달했고요. 서태평양 지역은 230%, 유럽은 120% 증가했습니다.
홍역 발병 건수가 줄어든 나라는 없습니까?
동남아시아와 미주 대륙이 유일하게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작년 대비 각각 15% 감소했습니다.
홍역 발병률이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 WHO는 홍역 예방접종,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서 대체로 발병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접종률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낙후한 의료체계로 인해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전쟁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 다니거나 백신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홍역 발병이 계속 늘어나는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보고서는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유럽을 지목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전반적인 백신 접종률은 높지만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홍역 확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WHO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특히 홍역 발병 소식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홍역 발병 건수는 9만여 건에 달하면서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발병 건수가 8만 4천여 건이었으니까 이미 작년 수준을 뛰어넘은 건 물론이고요. 유럽 전체 상반기 발병 건수보다도 높습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홍역 발병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어떻게 분석됐습니까?
우선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예방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원인인데요. 홍역 백신이 자폐 등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홍역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올해 봄에 미 동부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서 홍역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 지역은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일부 유대교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홍역 예방접종을 꺼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뉴욕시는 지난 4월 브루클린 지역에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앞서 1월에는 서부 워싱턴주가 홍역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세계적으로 홍역이 크게 늘었는데요.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뭐 후반기에는 증가 추세가 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역은 계절성 질병으로 보통 기온이 오르는 봄에 많이 발병하고 열대지방에선 우기가 끝난 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WHO는 하지만 보고된 건수보다 실제 발병 건수가 더 많고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며 민간단체들과 의료낙후 지역의 보건체계를 강화하고 필수 예방접종을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정부가 12일 새로운 이민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새 규정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미국 이민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성매매 혐의로 수감돼 있던 억만장자 투자자 제프리 웹스틴 씨가 숨진 교도소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방 내무부와 상무부가 기존 멸종위기종법에 담긴 핵심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는 규정을 발표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정부가 12일 중요한 이민 규정을 발표했군요.
네, 켄 쿠치넬리 연방 이민국 국장 대행이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골자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이민 신분을 바꾸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이 오는 10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민 신분을 바꾼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건가요?
네, 비자, 즉 입국 사증을 받거나 이걸 변경하는 것. 또는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네, 미국 연방이민법은 이미 미국 사회에 public charge, 공적 부담을 주는 사람이 비자나 영주권 취득같이 신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 부담이 뭔지 또 얼마나 혜택을 받아야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걸 명확하게 했습니다.
새 규정이 말하는 공적 부담이라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들이 들어갑니다. 가령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건강보험 제도나 주택보조, 또 푸드스탬프, 즉 식료품 구입권 등이 있는데요. 새 규정은 지난 3년간 1년 이상 이런 복지 혜택을 하나 이상 받은 것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합니다. 또 한 달 동안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은 경우엔 이 기간이 두 달 동안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규정을 도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쿠치넬리 이민국 국장 대행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한 가치, 즉 미국에 와서 살려는 사람은 외부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권장하려고 새 규정을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사람은 미국에 오지 말라는 건데 새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이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미 이민 신분을 바꾼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비자나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받은 사람한테는 소급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그리고 인신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예외입니다. 또 이 가족 배경 이민 신청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 가족 배경 이민이라면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 있는 이 자기 가족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 제도도 손보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새 규정도 합법 이민 제도 개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합법 이민을 이 기존의 패밀리 베이스, 즉 가족 이민 체제에서 메릿 베이스, 능력 위주 체제로 바꾸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민제도를 손보려면 연방의회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사실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견해가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가 만드는 법이 아니라 행정부 규정을 바꿔서 이 합법 이민제도를 손보려는 겁니다.
새 규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한데요.
네, 연방 이민국 관리들은 매년 이민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약 40만 명에게 영향을 줄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 규정에 따라서 몇 명이나 이민 신분 변경 신청이 거부될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이민 옹호 단체들은 새 규정으로 영주권 허용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해에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영주권이 몇 개나 되나요?
네, 지난해죠. 2018년에 이 연방 이민국이 약 64만 건 정도를 승인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이 기간에 외국에 있는 신청자들에게 이민비자 약 53만 건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새 규정을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이민자들에게는 불리할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뭐 예상하시겠지만 이 이민 옹호단체들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거나 사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처라는 거죠. 또 몇몇 단체는 새 규정이 새로운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인종차별이라는 건가요?
네, 주로 이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이 적고요. 또 취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새 규정이 들어가면은 이들이 미국에 오는 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규정이 아프리카 흑인이나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를 겨냥한 인종차별적 성격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또 몇몇 보건단체는 이 새 규정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새 규정 도입으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설명과는 반대되는 주장이군요.
그렇죠. 이 새 규정으로 병이 있는 이민자들이 건강보험 혜택 받기를 포기하면은 몸 상태가 나빠지고 그러면 보건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민자들이 이민 신분 변경 신청이 거부될 걸 걱정을 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새 규정이 시행되면은 이 많은 이민자가 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복지 혜택도 포기하면서 이들의 생활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공개한 이 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벌써 몇몇 단체나 주정부가 법원에 소송을 낼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규정 시행 여부는 결국 연방법원이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최근 교도소에서 사망한 억만장자 투자자 제프리 엡스틴 씨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바 장관이 12일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 나와서 엡스틴 씨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바 장관은 엡스틴 씨가 수감돼 있던 뉴욕 맨하튼 소재 연방교도소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엡스틴 씨가 성매매 혐의로 체포돼서 수감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하고 음모 혐의로 체포돼 수감돼 있었는데요. 최근 감방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망한 엡스틴 씨는 유죄 판결이 나오면 최고 45년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시신 부검은 끝났는데요. 공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엡스틴 씨가 감방 안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교도소에서는 재소자가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엡스틴 씨가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 또 조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엡스틴 씨가 자살할 때 그를 감시하는 교도관이 없었고요. 또 같은 감방 안에 있던 동료 죄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몇몇 언론은 엡스틴 씨를 담당한 교도관이 오랫동안 경무에 시달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재소자 자살을 막기 위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장관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엡스틴 씨가 체포될 때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었죠.
네, 엡스틴 씨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이 정치권의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유명 인사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틴 씨 죽음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음모설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려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방정부가 눈길을 끄는 규정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요. 내무부와 상무부가 12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관련 규정을 새로 공개했죠.
네, 기존 멸종위기종법에 들어간 핵심 규제 사항을 대폭 완화하는 규정이 나왔습니다.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이날 성명을 내고 새 규정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공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멸종위기종법이라는 게 어떤 법입니까?
네, 만들어진 지가 한 45년 정도 된 법인데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나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현재 동식물 약 1600개 중 이상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12일 발표한 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절멸위협종을 모두 멸종위기종에 준하게 보호하던 항목을 없앴습니다. 이 절멸위협종은 멸종위기종보다는 멸종할 위험이 한 단계 낮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위로 보호하는 동식물 대상을 줄이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주무부서가 보호종을 정할 때 기존 법은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말라고 규정했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이 항목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영향도 고려하라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보호 대상이 된 종이 사는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데 이런 조처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말합니다. 기존 멸종위기종법은 경제적인 효과는 무시하고 오직 최선의 과학적, 상업적 정보에 근거해서 보호종을 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경제적 효과도 고려해서 보호 대상 지정이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이를 철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 이 멸종위기종법을 반대하는 쪽에서 제일 문제 삼는 게 바로 경제적인 피해였죠.
맞습니다. 절멸위협종이나 멸종위기종이 사는 곳에는 도로나 송유관을 마음대로 놓을 수 없고요. 대규모 토지 개발이나 자원 개발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많은 농장주나 주정부 그리고 에너지 회사가 이 법을 고쳐달라고 오랫동안 요구해왔었습니다.
새 규정이 실행되면 자원개발이나 토목공사 등 그동안 규제됐던 사업들이 다시 추진될 수 있겠군요.
그럴 겁니다. 또 허가를 받고 추진되던 개발 사업도 멸종위기종법에 근거해 소송이 나오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새 규정이 적용이 되면 이런 소송이 나올 가능성도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아무래도 새 규정이 환경단체들로서는 달갑지 않겠네요.
물론입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멸종위기종법이 생물종 보호에 큰 일을 했는데 연방정부 안대로 규정이 바뀌면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새 규정이 한 달 뒤부터 발효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역시 몇몇 지역정부와 환경단체가 이 규정 적용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모든 건 계절이 바뀌듯 돌고 돌고 돌아 하늘 아래 모든 건 다 변한답니다. 노래하는 턴 턴 턴 들어보시죠. 더 버즈가 부릅니다. There is a season.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실로 전투는 북부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그랜트 장군은 합중국을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버지니아 햄튼 로즈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최초의 철선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버지니아 호는 뱃머리에는 날카로운 철제 침을 만들어 목재 선박의 측면을 들이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남북전쟁 때 등장한 버지니아호는 세계 해전사에서 나무로 만든 배인 목선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버지니아호는 북부군 선박들을 격침시켜 나갔습니다.
버지니아호에 맞서기 위해서 북부는 모니터호를 만들었습니다. 모니터호 역시 철판으로 감싸졌지만 버지니아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았고요. 대포 역시 겨우 두 문만 장착돼 있었습니다.
버지니아호는 한번 회전하려면 30분이나 걸리지만 모니터호는 완전히 한 바퀴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대포도 두 문뿐이긴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든 조준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 아침 북부의 모니터호와 남부의 버지니아호가 만났습니다. 두 함선은 서로 가까이 접근해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호의 포탄은 모니터호의 철갑 측면을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는데 남부 녀석들, 우리 철선에서 대포가 어느 쪽으로든 조준이 가능한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뭐죠? 저쪽에서 쏜 대포도 우리 배 철갑에 맞고 그냥 튕겨나가고, 우리가 쏜 대포도 저쪽 배 철갑에 맞고 튕겨나가고, 둘 다 상대방에게 아무 피해도 못 주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고 있는 겁니까?
모니터호와 버지니아호는 3시간 동안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결정타를 가하지 못했고요. 어느 쪽도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버지니아호에서 갑자기 대포 공격을 멈췄습니다.
포탄이 다 떨어졌습니다. 연료도 바닥이고요. 무엇보다 배가 가벼워져서 선체가 물 위로 많이 솟아올랐습니다. 북부쪽 폭탄이 잘 조준해서 철갑 밑부분을 명중시킨다면 버지니아호는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빨리 후퇴해야 합니다.
남부군의 함장은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부군 함장은 후퇴하는 버지니아호를 추격하지 않았고 전투를 끝내려 했습니다.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호는 버지니아호가 더 이상 북부군의 목재 함정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버지니아호는 모니터호와 격전을 치르고 두 달 더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북부군이 버지니아호가 정박해 있는 남부군의 노포크 해군기지를 점령했을 때 남부군은 버지니아호가 북부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버지니아호를 격침시켰습니다.
햄부턴 로드 전투에서 북부의 모니터호와 남부의 버지니아호의 결투는 결국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전투는 미국 남북전쟁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목선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해전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 2년 동안 북부 해군은 남부 항구들을 점령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포트 해터라스와 로노크 섬,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포트 로열, 플로리다의 펜사콜라와 루이지애나의 뉴올린즈 항구들이 북부 해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데이비드 페러거트 해군 장교를 뉴올린즈 공격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페러거트 장군도 아시다시피 뉴올리언즈는 미시시피 강 입구에 있으면서 남부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남부 연합에 군수 물자를 제공하면서 산업 도시로 번창하고 있고요. 이 뉴올리언즈를 점령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미시시피 강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비드 페러거트 장군의 함정들은 뉴올리언즈로 가기 위해 미시시피 강에 있는 두 개의 남부 요새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페러거트 장군은 6일 밤낮으로 이 요새의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역시 아주 강력하게 방어했기 때문에 포격은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페러거트 장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17척의 함선을 한 줄로 이끌고 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남부군은 함선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포로 선박 한 척이 포탄에 맞아 침몰했고요. 세 척은 큰 해를 입어 항해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3척은 무사히 요새들을 통과했습니다.
데이비 페러거트 장군이 이끄는 북부 해군이 뉴올리언즈에 도착했을 때 뉴올리언즈는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북부군의 갑작스런 등장에 놀란 남부군은 도망쳤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북부군과 싸워서 뉴올리언즈를 지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시에는 민간인들만 남았습니다. 페러거트 장군은 뉴올리언즈를 무혈 점령했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남부 깃발이 내려지고 북부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든지 중요한 공격 목표는 적의 수도입니다. 전쟁에서 적의 수도를 점령한다는 것은 곧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남북 전쟁에서 북부는 남부의 수도인 버지니아 리치먼드를 점령하고요. 하루빨리 승리를 가져오기를 바랐습니다. 북부군의 전력은 그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했고요. 워싱턴과 그 주변에는 15만 명의 대규모 병력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지 맥클레론 장군은 포토맥 지역의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포토맥 부대는 북부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훈련이 잘 돼 있었고 장비도 제일 좋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I'm Evelyn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이 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중재자를 뜻하는 intermediary. 오늘의 예문을 통해 어떻게 쓰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Japan offered to act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U.S. and Iran during Trump's visit to Tokyo.
The Prime Minister and Japan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Iran, so we'll see what happens.
Japan offered to act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U.S. and Iran. Intermediary, intermediate 하면 가운데, 중간에 라는 뜻이고요. 동사로 쓰일 때는 intermediate, 중재하다 라는 뜻입니다. 스펠링은 같지만 발음이 다르니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Intermediate, intermediate. 그래서 intermediary 하면 외교적 관계, 협상, 비즈니스에서의 중재자 혹은 중개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다시 볼게요. Japan offered to act as an intermediary. 일본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etween the US and Iran. 미국과 이란 사이에. During Trump's visit to Tokyo. 트럼프의 방일 기간에.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The Prime Minister and Japan. 아베 총리와 일본은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Iran. 이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So we'll see what happens. 직역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볼 거다. 다시 한번 예문, 표현 주의해서 들어보겠습니다.
Japan offered to act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U.S. and Iran during Trump's visit to Tokyo.
The Prime Minister and Japan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Iran, so we'll see what happens.
Intermediate, 이 단어가 중간 혹은 가운데라는 뜻으로 쓰일 때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An intermediate stage, 과정의 중간 단계. An intermediate stage. I'm taking an intermediate Spanish class. 나는 중급의 스페인어 수업을 듣고 있어. I am taking an intermediate Spanish class. Intermediate. 이번에는 동사로 쓰일 때 예문, 달라지는 발음에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He was hired to intermediate between buyers and sellers. He was hired to intermediate. 그는 중재하기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Between buyers and sellers.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를. He was hired to intermediate between buyers and sellers. 중재자, intermediary, 예문입니다. I hired an intermediary to sell my condo to make sure I got the best deal. I hired an intermediary. 나는 중개인을 고용했어. To sell my condo. 내 콘도를 팔기 위해. To make sure I got the best deal. 최상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I hired an intermediary to sell my condo to make sure I got the best deal. 오늘은 intermediary, 중재자라는 표현과 함께 intermediate, 이 어떻게 다르게 쓰일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gain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 세계 뉴스입니다.